VOA 세계 뉴스입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협력체인 브릭스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6개 나라를 추가 회원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관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6개 나라를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브릭스는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장에 들어섰다면서 브릭스의 확장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원국 확대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브릭스 국가들이 보다 광범위한 개발도상국들과의 통합과 협력을 위한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6개 초청국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브릭스 회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처리수에 대한 방류가 오늘 오후 1시경부터 개시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1시경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오염수 처리소에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방류가 시작된 오염수 처리소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 허용 농도의 40분의 1까지 바닷물로 희석될 것이라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직전 희석된 물의 삼중수소가 최대 농도가 리터당 43에서 63 베크렐로 측정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부 허용치인 6만 베크렐과 도쿄전력 자체 제한인 1500 베크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1일 방류량이 당일 다음 달에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날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날 시작된 발전소 인근 해역의 방사성 물질 측정치도 이 같은 방식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내 핵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제염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희석해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30에서 40년에 걸쳐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류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비난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공화당 예비후보의 첫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보수 성향 폭스뉴스 주최로 미 중북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예비후보들 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총 8명의 후보가 참가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기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옹호자인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신인을 데려올 필요가 없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라마스와미 후보를 공격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기후변화를 거짓이라고 주장한 라마스와미 후보를 인공지능 챗 GPT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자 8명 중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를 제외한 6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최종 지명자로 그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 직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별도 인터뷰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되는 이들과 그리고 특별히 내게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사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야 하느냐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입소스 주관으로 이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 47%의 지지를 차지했고 디센티스 후보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13%를 나머지 후보들은 각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사 약 3시간 뒤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는 10월 다시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생물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기획특집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한일 정상의 대북정책협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20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85일 만에 2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하는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 제2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차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추락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발사 후 2시간 30분 만에 천리마 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2차 발사는 기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km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된 새 발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1단 로켓과 1단과 2단 연결 부위인 페어링 그리고 2단 로켓은 모두 북한이 지목한 낙하 예상 지점 밖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에 24일 오전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의 낙하 지점으로 북한 남서측 서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지목했습니다. 합참은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잔해 탐색과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관할에선 한국 함정이 탐색과 인양 작전을 먼 바다에선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상에 떨어진 1단 로켓과 페어링은 한국군의 작전이 가능하지만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진 2단 로켓은 한국군 단독으로는 사실상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 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한 비상폭발 체계가 로켓이 궤도에 따라 정상 비행하지 않거나 통제가 안 될 때 안전을 위해 로켓을 폭발시키는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는 비상폭발체계는 비행 종단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발표는 발사체에 다른 문제는 없고 FTS 자체적인 결함에 따른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정 교수는 북한이 10월에 바로 3차 발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1, 2, 3단 로켓의 작동과 단 분리 등에는 문제가 없고 텔레메트리 데이터 수신을 통해 비상폭발 장치의 문제를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재발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들 발표에 의하면은 1단, 2단, 3단 다 작동을 잘 했는데 다만 비상폭발 체계라는 것이 비의도적으로 모작동을 일으켜서 폭발했다는 얘기글라뇨. 비상폭발 체계라는 게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글라뇨. 원래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 띄고 발사해도 돼.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자기들로서는 이거는 사사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1단과 페어링, 2단 로켓 잔해물이 예상 낙하 지점을 벗어났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히 비상폭발 체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정 교수는 낙하 지점이 예상 지점에서 과도하게 벗어났다면 비행 궤적이 정상을 그리지 못하고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원하는 궤도로의 발사가 불가능해지고 궤도 안정화가 어려워 비상폭발 체계를 가동해 공중폭발시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도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추후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진 지점을 보면 북한이 예고했던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고 나니까 자동폭파장치가 작동을 한 게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위성발사 실패 시 사소한 원인이라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발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북한은 정치적 이유로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후 3개월 만에 2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나선 것은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 이른바 구구절 75주년을 앞두고 축포를 쏘아올리려는 의도였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념하는 날인 8월 25일 선군절을 의식한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것은 김 위원장의 조급함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목표 달성에 과학기술을 다루는 합리적 사고가 뒤로 밀리고 기관 간 과도한 충성 경쟁이 빚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사체 쪽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사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따로 기관도 다르고 그러면 충성 경쟁 같은 게 벌어지거든요. 위성은 우리 문제 없다. 사실은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죠. 그다음에 발사장은 맞춘 거잖아요. 발사체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발사체가 계속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중심으로 날짜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날짜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 5월 1차 발사 때 서해에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당장의 군사정찰 위성 확보보다는 발사체 발사 성공 자체에 정치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구절을 앞둔 경축 이벤트에 실패함으로써 대내외 자존심이 구겨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무기체계를 과시하려는 의도 그리고 을지 프리덤 실드, UFS 미한연합연습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해 향후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위성은 대미 차원에서 또는 대남 차원에서 뭔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과업을 완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실패함에 따라서 군사 도발 카드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카드를 더 공세적으로 펼치는 방식으로 이걸 만회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한국합참은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하에 진행 중인 UFS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위성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4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우주 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23일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 행동을 삼가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시형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외에는 북한의 23일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이날 VOA의 서면 요청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5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결의 1874호, 2087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24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건 지난 5월 31일 이후 약 85일 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한일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북 압박 수단으로 공동 가치인 인권을 내세웠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6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미한일 정상의 대북 정책 협력을 짚어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미한일 정상이 북한이 제기하는 영내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공동의 원칙과 가치를 강조하며 대북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3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간 군사 및 안보 공조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미한일 연합훈련과 미사일 방어 협력,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is was a very successful summit meeting, especially in terms of coordinating defense and security.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이 외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미한일, 특히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도출된 새로운 안보 체계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new security architecture that I've talked about that came out as a result of this summit and that statement, I think is going to really help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for a long time to com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 특히 북한의 힘과 억지력과 관련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3국 정상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부각한 데 주목하며 북한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액은 약 17억 달러로 북한의 공식 무역액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하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를 약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last year they stole approximately $1.7 billion in cryptocurrency. That's even larger than their formal trade. So extremely lucrative for them. And it's a way of undermining.
지금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미한 간 양자 이니셔티브 그룹에 이은 일본의 참여는 대북 대응에 있어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지난해 8월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미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4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3자 실무그룹 신설 목적은 북한의 자금원을 제거해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3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For cyber activity by Nor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trouble funding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o that funding stream that comes in as a result of illicit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cyber realm, has got to be a critical component.
북한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이 아니었다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정상에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조율된 조치, 긴밀한 공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구조와 은행 시스템 등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 3자 실무그룹이 국제사회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한일 정상이 대북 압박수단 중 하나로 3국의 공동가치인 인권을 내세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3국 정상은 3국 관계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정치적 자유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민주적 정치 체제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한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3국 정상이 진정성 있는 외교의 핵심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한일 3국은 단순한 국가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로 결속돼 있다며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접근과 북한이 솔직하지 않은 협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결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따른 각기 다른 고통을 안고 있는 미한일 3국이 이를 통합한 대북 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t's one of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ies. North Korea has developed habits over 60 or 70 years of exploiting its own people.
다만 이 같은 노력이 60, 70년 동안 자국민을 착취하고 다른 나라 국민을 착취해온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적어도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리비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3국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문구에 대해 크로닌 안보석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의를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과 북한 주민을 위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비전 제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크로닌 석자의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는 장기적인 열망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you know, the language on support for peaceful unification is something that the US and the ROK and Japan have shared.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표현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오랜 기간 공유해온 것으로 다른 많은 공동성명에도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통일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이를 통해 평화 통일을 위한 실제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정상이 한국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돈 세탁에 활용된 믹서업체의 러시아인 공동 창업자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법무부는 공동 창업자 두 명을 기소하고 이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업자인 로만 세메노프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된 이래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업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 라자루스 그룹을 제재했으며 지난해 8월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아 국적자인 세메노프가 가상화폐 거래자의 익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토네이도 캐시를 설립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메노프가 미디어와 온라인 등을 통해 토네이도 캐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물론 일부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에게 거래 익명화를 위한 조언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토네이도 캐시가 라자루스 그룹이 훔친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후에도 토네이도 캐시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익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02년 4월 세메노프는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명단에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된 이더리움 가상화폐 자금이 토네이도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에 충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가상화폐는 북한이 암호화폐 전송 네트워크 론인에 침입해 탈취한 6억 2천만 달러 중 일부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세메노프가 북한 정권을 위해 탈취된 가상화폐가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경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다른 행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토네이도 캐시 창업자들은 라자루스 그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 믹싱 서비스를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믹싱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홍보했고 불법적인 목적으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한 미 국세청 범죄수사부서와 해외자산통제실의 오늘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상화폐 믹싱 서비스를 무모하게 운영하고 지원하는 자들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미국의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공격적인 사이버 절도 행위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포함한 우리의 금융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별도로 법무부는 세메노프와 또 다른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메노프와 스톰은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 등으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됐으며 23일 기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기소장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의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 그룹이 수억 달러를 세탁한 토네이도 캐시를 설립, 운영,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던 스톰은 이날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공동창업자인 알렉세이 퍼체프는 2022년 8월 네덜란드에서 돈 세탁 혐의로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스톰과 세메노프에게는 각각 자금 세탁 공모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소는 가상화폐 믹서를 포함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신원을 숨기려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경고가 될 것이라며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한지 혹은 익명화를 얼마나 했는지에 관계없이 법무부는 그들을 찾아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거액의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했습니다. FBI는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 등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과 관련된 최근의 블록체인 활동에 대해 주의하도록 경고했습니다. FBI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FBI는 일명 라자루스 또는 APT-38로 불리는 북한의 트레이더 트레이터가 훔친 암호화폐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북한이 4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BI는 조사 결과 트레이더 트레이터와 연계된 행위자들은 여러 차례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확보한 약 1,580개의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지적하고 해당 자금이 분산 보관된 6개의 비트코인 주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암호화폐들은 최근 잇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통해 북한이 훔친 자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북한의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올해 6월 20일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알파포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으며 같은 날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기업 코인스페이드에서도 3,7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일에도 역시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치는 등 여러 국제 암호화폐 절도 사건에 북한 해킹 조직과 연계된 범죄자들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민간 기업들은 공개된 북한 해킹 조직의 암호화폐 주소와 관련된 블록체인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주소와 직접 거래하거나 해당 주소에서 파생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 등 불법 활동을 악용하는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해에도 암호화폐 간 거래 및 교환 서비스 호라이즌 브릿지와 론인 브릿지에 대한 6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에 북한 해킹 조직이 있다고 밝히면서 트레이더 트레이터에 대한 사이버 보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지난해 11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제재 여파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ut North Korea has a growing espionage in addition to theft and attack capability, and especially targeting, as you say,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잇단 암호화폐 해킹 공격을 받은 에스토니아 정부는 북한 등 국가 행위자들의 공격에 대응한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 아토믹 월렛과 코인스페이드를 잇따라 해킹한 데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 해커들이 에스토니아 기업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들은 금전적 동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행위자들은 우리 기업을 위협하는 많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가 위협 행위자들에 대응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이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 두 곳이 잇따라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암호화폐 자금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에스토니아 경찰 당국은 지난 6월 BOA에 해킹 사건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가 생물학적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병원체와 독소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23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생물무기 위험을 제기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아마도 전통적인 병원체와 독소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탄저병, 흑사병, 보툴리눔 독소를 비롯한 전염성이 높거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추구해왔으며 적어도 한 국가, 즉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가 기존 방어를 무력화하면서 치명적인 위력을 가진 신종 독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도 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인민해방군의 독소 연구, 개발과 관련해 생물학적 위협으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생물무기 금지 협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유전공학, 정밀의학, 뇌과학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생물학을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불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35년까지 예상되는 생물학 위협을 평가하고 방어 전략을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적성국의 생물학 무기 공격,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실험실 사고에 따른 병원균 유출 등을 다뤘습니다. 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핵 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는 2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열린 보고서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 미국이 생물학 방어 분야에서 결정적 순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에서 서술한 중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Secretary of Defense charged the department with being prepared to operate in a biological threat environment and to support the national.
로젠블럼 차관보는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생물학적 위협 환경에서 작전할 준비를 갖추고 국내외에 국가 생물 방어 기업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생물학적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며 전 세계 실험실의 생물학 안전과 보안을 극대화하는 회복력 있는 총 전력을 구비하려면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에서 서술한 중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생물방어초당적위원회의 아시아 조지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Russia and North Korea have active offensive biological weapons programs, and that China and Iran have programs of concern, I think is now how we're talking about it.
조지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북한은 공격적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이란은 우려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4개 국가의 생물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해 주변 국가들이 방어 대책을 세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물 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을 시도할 수 있다며 확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생물 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방어 초당적 위원회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미국의 생물학적 위협 대응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고 의회의 권고사항을 제안합니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 무기 WMD 대응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에서도 생물무기에 대응하는 도상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나 논문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시나리오를 겪어보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raining and exercising is important not just for US forces for the total force but for our allies and partners and doing that in an integrated way when we do joint exercises.
존슨 부차관보는 미군의 훈련과 연습뿐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군대와 함께 통합된 방식으로 함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토,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한 2023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작용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생화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및 재래식 무기 생산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생화학 장비 및 자재를 조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의무에 의거해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전달한 유해 55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 8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협조를 지적하며 모범 사례인 베트남을 본받을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23일 미국 정부의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유해 신원 확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지난 2018년 전달한 유해 55상자에서 501개의 유골, 정확히는 250명에 해당하는 다른 유골이 나왔다면서 그중 88구의 미군 신원을 확인했고 99는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Here are 55 boxes. We repatriated those. Those turned out to be 250 individuals. The bones had been out of the
ground. DPAA는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전 미군 전사자 신원 확인 사업에 대한 진전 상황 설명에서 북한이 2018년 송환한 55상자에서 모두 82명의 미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했으며 90여 구는 미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2018년 55상자의 유해를 송환한 이후 관련 협력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So I mentioned that we work in 45 countries. I mentioned there was one exception. You just named that exception. What's sad about this?
미국 정부는 전 세계 45개 나라와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협력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딜레마가 슬픈 이유는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7,500명 중 5,300명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미국 정부가 관련 장비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지난 1996년부터 북한과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과 도발로 인해 중단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유해 발굴 협력 등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북한에게 외교의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t serves to build trust and confidence that might one day lead to better relations.
매키구 국장은 유해 발굴 협력은 언젠가 더 나은 관계와 경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베트남의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은 1990년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유해 발굴 협력을 먼저 제안하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 구축과 경제 제재 해제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번영하고 안정적인 국가일 뿐 아니라 역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 언젠가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는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이그 국장은 또 전 세계 국가들과의 미군 실종자 및 유해 발굴 협력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문성과 뛰어난 인력, 전문 지식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는 단연 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y far our most accomplished partner in terms of the professionalism, talent.
한국은 전문성 측면에서 DPAA와 견줄 수 있는 매우 빠르고 뛰어난 학습자들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DPAA가 수행하는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주는 나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케이그 국장은 또 하와이 호놀룰루 펀치볼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유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는 총 7단계 중 4단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으로 지금까지 무명 용사 160여 명 이상이 70년 만에 이름을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DPAA 측의 한국전 미군 참전 용사 신원 확인 기록에 따르면 현재 666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한국전 관련 미군 실종자 및 전사자는 모두 7,491명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해 각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미한일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과 납북자 송환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우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의 학대를 포함한 인권 유린과 침해를 강조하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전날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한 뷰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키 위한 노력과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책임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강제 송환 후 고문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송환토록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이 보호가 필요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일 뷰에 보낸 성명에서 미한일 3국 정부 간의 협력은 북한 전역에서 매일 계속되는 극악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드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주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더 많은 대화만으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밝힌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부분적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이 소수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제외하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지른 납치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3국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자국 정부에 지시하고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 연대를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휴먼라이츠 워치는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내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도 미국과 일본, 한국이 탈북민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드슨 부국장은 또 미한일 3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구금과 고문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인 수천 명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김정은과 그의 인권유린 정권의 손아귀로 송환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추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중진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북송 위기에 말린 중국 내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하자고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의 취재 보도입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이 최근 결성한 2,600명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이 23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North Korea.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닫혔던 북중 국경이 최근 열릴 조짐을 보이면서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600여 명의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으로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터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집회에 직접 참석해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appealing the Chinese embassy and by extension Xi Jinping himself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You've agreed to it?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중국 대사관, 더 나아가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한다며 당신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에 동의했으니 이제 그것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할 때 이에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임을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탈북민이 북송되면 끔찍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행사 후 BOA에 지금까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 내 인권 규탄 집회엔 6번 참석했지만 탈북민 관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탈북민 문제에 대해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Well, I do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much more robust. You know, we'll put out a statement as a country, but we have leverage. We have trade policy.
스미스 의원은 미국이 국가로서 강제 북송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역 정책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대통령이 시진핑에 대해 훨씬 더 단호하게,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의 웬디 라이트 회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really calling on China and we're calling on Xi Jinping to have mercy and to not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s who have been able to escape.
중국과 시진핑이 탈북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탈출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진정으로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워싱턴 통일광장 기도회 이중인 목사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탈북민 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중국 감옥에 억류돼 북송 공포에 떨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라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못 먹고 그리고 생존의 위험과 인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나온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미국 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나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또 중국이 다음 달 23일 개막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 여론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을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캠페인을 펼치면서 미국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입니다.
9월 23일 날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국도 지금 세계 여론에 매우 민감한 때고, 왜냐하면 작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유럽과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보이콧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지금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외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중국대사관 앞 집회엔 탈북 후 중국에서 3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09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저스틴 서 씨가 참석해 중국 정부를 향해 문명국으로서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hy you guys still doing inhumane things? And you said you are civilized. That's not civilized country should have done.
서 씨는 중국에 왜 여전히 비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스스로 문명국이라고 말하는 중국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선과 악 중에 악을 선택했고 이는 연쇄살인범보다 나쁘다면서 이런 정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 뒤 중국 대사관 앞을 행진하며 탈북 난민을 구출하자고 외쳤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그러나 이날 집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전달을 시도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소환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을 멈출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24일은 뉴욕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8월 24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임을 발표합니다. 고르바초프는 또 조만간 공산당을 해체할 의사도 밝힙니다. 닷새 전 소련의 강경 보수파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사흘 천하로 막을 내렸고 이것으로 인해 소련에서는 공산당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고르바초프의 소련 공산당 서기장직 사임 발표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이어 나머지 공화국들도 속속 독립을 강행합니다. 이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을 지배해온 공산주의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여파로 자유화 물결이 일어났고 연방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1년 12월 소련은 탄생 이후 69년 만에 해체됩니다. 1101년 8월 24일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가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소동파는 중국 최고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본명은 소식입니다. 아버지 역시 송나라의 이름난 문장가로 부유한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동파는 나이 22살에 과거 시험에서 진사로 급제했으며 벼슬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지방에서 한직을 맡았습니다. 또 독서가 만 권에 달하여도 학문상의 법칙은 읽지 않는다고 말해 필화 사건으로 인한 취조를 받고 감옥에 갇혔으며 유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부국 강병책에 대한 반론과 같은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소동파의 나이 50세에 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던 사람이 실권을 찾아 복권되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반대파가 실권을 잡자 다시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으로 7년을 유배됐고 귀양사리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인 1101년 8월 24일 사망합니다. 소동파는 자유에게 화답하다라는 시를 통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살이 무엇과 같은지 아는가? 녹는 눈 위에 남긴 기러기 발자국 같네. 그 위에 몇 개의 발자국 남겼다 해도 날아간 뒤엔 동인지 서인지 어찌 간 곳을 알겠나.